인생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우리 자신들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눈물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오래 살아도 70이고 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살보다도 더 많은 아픔들이 사람들의 몸에 놓아져 있다라고 봐져요. 많은 것들이 다 우리 자신들의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아픔과 쓰라림을 겪는 것이지만 때로는 성도들은 나와 전혀 무관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개인사만이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회를 설립하면서 이런 쓰라린 나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 주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교회가 많은 복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왜 공고함이 밀려오고 악의 서슬퍼런 칼날이 우리의 목을 치고 있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더군다나 우리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은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차라리 원수였다고 한다면 내가 참았을 것인데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내가 참고 피해서 숨었을 텐데 근데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바로 너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고 우리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는데 같이 사랑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지냈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뭐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시편 107편에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분명히 빛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함께 다시 산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둠의 그늘에 있어야 하는가? 왜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끼인 짙은 먹구름이 왜 찾아오는가? 사망과 저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반성의 질문을 던져본다면 혹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는가 혹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적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징계의 목적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라고 보아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것을 더 좀 푼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봐야지. 또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나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봐야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혹 육체대로 여전히 판단하고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행동한 것은 없는지, 사람들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 자신들의 부와 영화를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자신의 명예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은 혹 없었는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보다는 어쩌면 서울교회라는 이름을 더 드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사실은 이 환란을 통해서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한국 교회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죠.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더 많이 추구한, 그래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구약시대에서도 그리고 신약시대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말라기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말라기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기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물론 아방의 시대에 그렇게 사악한 왕이 있었는 시대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남은 7,000명이 존재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더 보다 아름다운 건강한 온전한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그냥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냥 이것으로 묻혀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소생과 회복을 통해서 다시 사는, 옛적 일은 잊어버리고 주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새 일을 이루시는,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사막에 길을 나게 하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또 그런 일에 기꺼이 동참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후자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는 길을 가야지 죽는 길을 가서는 아니 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악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악인들의 특성은 보면 악에는 익숙해서 잘 모여요. 단합이 잘 돼.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단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합이 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만 단합이 되는 것이냐. 악인들은 모여서 많은 궁리를 해요. 올무를 놓습니다. 덫을 팝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빠뜨리려고 하고 잡아먹을 생각을 많이 해요. 설사 그들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들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성도는 기도합니다. 교만하게 행동하였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 행동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멸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 의지를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또 살겠다고 더 이상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겠다라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는데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참된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사실은 107편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시는 일은 저희 마음을 낮추신다.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왜 없게 하셨겠어요? 돕는 자가 없게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너에게 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메고 있는 모든 줄을 다 끊어버리셨다. 누가 끊느냐? 하나님이 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거를 어기고 자꾸 내 고집대로 해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오히려 더 어둠이 더 짙게 깔리는 거고 더 죄악이 많아지는 거고 더 고통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한 제가 시편 55편에도 보면은요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런 은혜가 이 옹해작전을 임하고 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속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픔 오늘은 사실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것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10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사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는 목적 전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것인데 사실 고난은 실천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것을 배우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된 기도를 배우게 한다. 고난 당할 때 중심 어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각성과 뉘우침과 돌이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도 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죄인 세리의 기도 이렇게 예수님이 구분을 해 놓기는 합니다만 기도도 보면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의,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돕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빠졌는데 이렇게 세워줄 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가지고 잘 지냈는데 야 내가 고난당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도망가고 아무도 없다. 뭐 그런 건 실제로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해도 내가 뭐 쓰러졌을 때는 정말 언제 받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나 몰라라고 도망치는 것이 사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겪게 하느냐? 너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다. 땅에서 찾지 마라. 위에 계신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병들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평소에 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그런 일을 통해서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어떤 할머니가 평상 안 아프다,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손주 할머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보이고 약을 타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야, 남사스럽게 내가 어떻게 의사 선생님 봐냐. 평소에 내가 의사 선생님 한 번도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내가 아프다고 이 꼴로 내가 의사 선생님 어떻게 찾아가냐. 한도라.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비정상적인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나 평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못했는데 내가 이 아프다고 면목이 없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프면 나와야지. 그거 어떻게 체면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용서해주세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잘 찾아뵙지 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참된 성도는 다른 것으로 뭉치지 않고 기도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서로 기도로 합해서 합심하여 나올 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 자리가 더 풍성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그렇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면,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안았으니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자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비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도 간청하는 자의 청원을 들어주고 청원한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인도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귀찮게 하는 것이 싫어서, 아이고, 내가 이 빨리 풀어주자라고 했는데, 악인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너희 천부께서, 우리 강조점, 너희 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악인과는 다른, 악인은 그렇게 악한 일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는 놈이지만 그런 놈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나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냐.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고 나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기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공적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백일 기도하는 것은 백일 기도가 정성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게 아니고,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백일 기도를 하든 40일을 하든 뭐 천일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가 하는 일이지.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의 소원을 접수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나라님도 국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홍해작전은 이름으로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여종들 남종들이 시편 55편에 있는 그대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일에 그동안 뭐 행사들이 많은 교회였으면 정말 그거를 벗어버리고 정말 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여호와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망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교회만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이 사실 이 아픔이 있는 교회들 또 아픔 있는 성도들 고통 있는 성도들의 특성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는 이들이 우세합니다. 우위를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교회는 밀려나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참 쫓기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이 조지 휘필드는 웨슬레와 심각한 신학적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뭐 이룬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그 자유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우리가 온유하며 잠잠하도록 하자. 오 우리가 더 잠잠히 기다리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그는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논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도록 하자. 이것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잠잠히 모든 일을 그분께 맡겨도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사실 휘필드는 감리교 수장 자리도 잃어버렸고 자신이 이룬 수많은 업적들을 다 빼앗겼으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절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는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그 말씀도 우리 같이 찾아서 읽고 지나가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휘필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냐 이걸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임을 마치지 않는다. 그러나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죠.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말인지. 우리가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산다 말인지. 왜 그런 일을 경험하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후대에 우리 서울교회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 에휴, 이 교회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후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새 역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결코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영적 거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분쟁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서울교회를 보라. 그렇게 해결할 그 문제 해결은 그 교회가 행한 것처럼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간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화려한 교회보다 주님이 계시는 초라한 예배당이 주님의 눈에 더 보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심장에 새겨진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거든요.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관찰하시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 어떤 능력이겠어요? 우리가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험 당할 때도 능히 피할 길을 내산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이기도록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문에 그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것을 배워야 돼. 이 아픔 너무 아파요. 너무 쓰라려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다치고 고치고 받고 난 다음에는 다치는 일을 조심을 합니까? 아무 조심도 하지 않고 계속 다치든지 말든지 몸을 함부로 굴립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다 좀 다치든지 뭐 또 일을 하다 보면 실수했으면 아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 아픔만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자면 보다 더 나은 길로 나가도록 노력하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을 키워가지 아니하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악도 바꿔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쨌든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다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용서가 뭔지를 배우게 되고 용납하는 것이 뭔지를 더 우리 온몸으로 체득하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가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거인들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부부가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다 누웠는데 보니까 거실에 불이 하나가 안 꺼지고 그냥 켜져 있어요. 당신 같으면 누가 나가서 끄겠는가? 남편이 끌까? 아내가 끌까? 여러분 어떤 입장이세요? 대부분 남자들은 당신이 나가라고 여자들이 그렇고 에이 남자들은 당신이 나가 또 여자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내가 그래서 아 당연히 당신이 꺼야지 내가 저도 남자니까. 근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따라잡시다. 성숙한 사람이 끈다. 저희 집사람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다. 성숙한 사람이 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면 네가 끄라 내가 끄라 하고 싸우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성숙한 사람은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개신교회 문제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좀 불교 용어를 써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는 이판승이 없어서 정말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불교에는 이판승도 존재하고 사판승도 존재를 합니다. 사판승은 불자들에게 시주하러 다니면서 때로 문제 감옥 들고 행동대원으로 나서는 자들이 사판승들이에요. 근데 이판승들은 정말 도를 닦는 고승들이거든요. 그들은 전면에서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도 닦은 득도한 사람들처럼 말을 하는 거죠. 천주교에도 이판승이 존재해요. 그들에게 사판승은 정의구현 뭐 형제단과 같은 그런 자들이고 막 해가지고 시위가 있는 데마다 나가서 막 시위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판승들이에요. 근데 천주교에도 이판승은 주교나 추기경 같은 이들입니다. 그 주교나 추기경들이 대모하는 현장에 나가서 뭐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어쨌든 강론을 통해서 뭐 이야기하죠. 한마디 하면 싸움이 평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불행하게 이판승은 찾아볼 수 없고 모조리 다 사판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사실은 끊이지 않는 것이.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판승과 같은 영적 거인들로 거듭나는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련과 아픔은 정말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아무 유익이 없는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는 언제나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겸손과 순종과 거룩함을 배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들의 욕망 성취에만,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해요.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 자들이지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젖 먹으면서, 젖 먹기 위해서 우는 것이 많습니까? 젖 먹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게 많습니까? 아기들 키워봐서 잘 알잖아요. 젖 먹기 위해서 뭐 해요? 늘 울어요. 젖 달라고 울어요. 말이 아직 말을 못하니까.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말을 하죠. 아, 먹을 거 좀 먹자라고 싸우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게 이판승들이지. 때가 오래되어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될 자로 남아있다. 그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장성한 자, 성숙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근데 그것이, 그 단단한 음식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다 지각이라고 하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많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산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거기에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습득된 분별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지각을 사용해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배운 지식을 영적 전쟁터의 현장에서 온 몸으로 터득하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 축구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로 비유로 들어보면, 선수라고 한다면 적어도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선수, 그런 큰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훈련을 엄청 했을까요? 슬슬 했는데도 나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뭐. 거기 나까지 정말 엄청 훈련을 하지 않으면 뽑히지도 않고 어쨌든 슬슬 해가지고 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훈련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훈련으로 내가 최고의 선수라고 자부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필드에서 그동안 받은 훈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해설하는 친구가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지금도 생생한데,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리다. 그동안 그러니까 월드컵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싸웠던 훈련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필드에서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벤치에만 앉아있는 사람들, 뭐 유럽 무대에 나가는 우리 선수들 있지만 늘 벤치에만 앉아있으면 국가대표로도 안 쓰잖아요.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을 발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드에서 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공격할 때 상대방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 실전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훈련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전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실전의 현장이 어떤 거냐? 고난의 현장이죠. 눈물의 현장이에요. 아픔의 현장인 것이죠. 이 세상이 뭐 우리로 하여금 탄탄대로를 걷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작은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곳에서 훈련 받은 대로,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제자 훈련 다 받은 대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해보니까 이런 아픔을 겪고 저런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믿음의 성숙을 꾀하는 것인데 실천은 전혀 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배운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의 유행과 풍습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세상이 장가도 늦게 가고 시집도 늦게 가고 애들 뭐 결혼을 해도 애들 한두 명밖에 안 나오고 그런 세상이지. 근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뭐 세상이 다 아직 25살 빨리 시집 보내야 되겠네요. 내가 그러면 이제 25밖에 안 됐는데 무슨 시집이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결혼해서 애 하나 둘 낳고 그래서 아 애를 빨리 더 많이 낳아야 되겠네. 아유 요즘 세상이 누가 하면 아 기독교인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네.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씀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도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장로가 되고 목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지만 여전히 판단은 사고 방식은 세상적인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다. 근데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연단을 받는다는, 연단을. 근데 연단을 어디서만 받으려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하여간 세상에서도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없으니까 사단은 교회를 통째로 삼키고자 교회 안에 다툼을 벌이게 만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니까, 어쨌든 성숙함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 분별력을 키워서 다시는 악에 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에 허락한 이 고난의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신 게 있어요. 그 말씀하는 분들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것도 그 5장에 있는 건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사실은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는 그가 예수님과도 다른 우리 죄악된 추성인데 근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편 기자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느냐 왜 곤감과 쇠사람이 메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작은 사소한 것으로 큰 것에만 내가 난 큰 것은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우리를 또 순종을 배워서 분별력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없이 행하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거인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서 매몰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바짝 일어서더라고 일어서라고 여기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소자야 일어서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버쩍 일어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게 일어서 있는 것만 아니라 힘껏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의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되 순종을 배우고 거룩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신앙인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